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 이제 31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야곱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겪어내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신상을 그 아내가 이제 가지고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훔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야곱 자신은 사실 몰라요. 그래 따라서 야곱은 라반의 책망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그가 인사 없이 도망친 것에 대해서만 이제 변호를 합니다. 자, 31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야곱이 라반이 그의 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야곱은 라반의 신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아무도 라반에게서 그것을 훔친 자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라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라반도 역시 야곱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보낸 기간이 적어도 한 20년이 넘잖아요. 그러는 세월 결코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신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도 라반에게서 그것을 훔친 것이 없다. 자, 33절에서 35절을 볼까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을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오지 못하매 라반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라반은 정말로 그의 딸 중 누군가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인가요? 라헬도 역시 간교한 여자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녀는 드라빔을 훔쳐 약대의 안장 아래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자가 앉은 안장은 약대 등 위에 마치 요람처럼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숨겨놓고 할 그런 곳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라반이 오자 자기에게 경수가 있어, 즉 그 여인들이 매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라반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죠?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여 갔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뜻합니다. 즉 그것은 야곱이 장차 라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반이 드라브임에 대하여 그와 같이 초조해하였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에도 야곱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 재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교활한 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이거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은 자기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는 사실에 점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라반은 신상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요. 따라서 야곱은 그것이 그들 가운데 결코,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를 뒤따라온 장인을 오히려 책망하기에 이르릅니다. 36절 보십시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적반하장이죠. 야곱은 그의 외삼촌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라반의 모든 억압과 연단의 과정으로부터 졸업한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그 모든 속박의 과정을 마쳤기에 아마도 의기양양했지 않는가 싶어요. 계속되는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야곱은 식사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먹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할 수가 있단 말씀이죠. 자, 계속되어지는 39절을 볼까요?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적 보장도 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이 도적을 맞거나 들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을 변상해야 했다는 겁니다. 라반은 정말로 고용인을 혹사시키는 주인이었습니다. 40절을 볼까요? 개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욱 더운 여름에도 휴가 없었고 또 뭐 추운 겨울에도 양과 짐승을 지키느라고 밖에서 떨면서 지냈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는 수 없는 밤을 거의 이 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보냈다. 나는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삼촌 라반에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41절로 가볼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그 봉사를 그 해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까지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야곱은 본래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자신이 형 에서에게 범했던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의 죄에 대하여도 결코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왜 외삼촌의 집에 와서까지 그에게 그런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것은 바로 그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에 간 것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간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종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교활한 술책으로 장자권을 탈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 자신도 결국은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형이라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처럼 라반은 언니 레아를 동생 라일이라고 야곱에게 속였습니다. 또 야곱은 어머니의 잘못된 제안에도 종처럼 따랐기에 라반에게도 20년 동안 종처럼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에 그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아들들이 그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수염소를 죽여 요셉의 채색 옷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 대하여 속인 것처럼 이번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교훈과 온전한 그런 가르침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1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의 잘못을 지적한 다음 이제 그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언약을 맺은 후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 어떤 것인가 볼까요? 43절로 43절로 4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들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은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 형들에게 돌을 모아 무더기를 이루게 하여 자기와 라반 사이에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증거를 삼고 서로 약조를 하게 되는 거죠. 48절 49절을 봅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와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더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요 말은 우리가 흔히 축복기도의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의 물건을 착취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교활한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서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저 사람이 내 물건을 더 이상 탈취하지 않게 그를 감찰하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 사람이 약조했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 후 그들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돌 무더기는 라반과 야곱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미스바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지역을 넘어가 해야지 않을 것을 이렇게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31장을 마치고 3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즉 그는 이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온전히 회개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계속 육신 가운데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정말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 겉보기에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 모두를 불신자라고 아주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답게 보이지 않든 보이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지 그들이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을 뿐이지 성도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겉모양만을 보고 판단하는 습성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그로 인하여 심한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판단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외적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사람이었으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이제 채찍을 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다고 시브리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여러분 롯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롯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경험했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나왔다고요. 그렇게 피하기는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일깨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뭐 아주 마찬가지고 그대로 대비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를 감독하며 그에게 가혹한 일을 시켰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떠날 때 그러한 그의 모든 불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는 20년 만에 그곳을 떠났고 그때까지 그는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뭐랄까요, 변혁했다고요. 뭐 이렇게 하겠다고는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라반은 평균 2년마다 한 번씩 그의 품삯을 변경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조건이 누구에게 유리했겠어요? 삼촌 라반에게 유리했고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그러한 책정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와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가깝게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창세기 32장 내용에 적합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29절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야곱은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창세기 32장 본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내 손 안에서 즐기는 성지순례의 현장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